사순 시기에 금년은 하지만 총을 들고 지갑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순시기에 제계를 이제 지키는 거죠. 그죠?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시기에 우리가 이것저것을 뭐 다짐도 하고 해보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등급이 낮은 어떤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할 수 있다면, 뭐 예컨대 좋아하는 음료수라든지 뭐 간단한 것들에 대한 나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다면, 더 어려운 도전에 대해서도 영적인 것들인 거죠. 그죠? 정신적으로 쉽게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들, 이런 것들도 넘어서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순시기에 이런저런 다짐을 하고 죄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미사를 참석할 때 진심을 담는 것, 그리고 미사의 기도문을 음미하는 것,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이 궁금해졌냐면,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고, 그죠?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성당에 다니고 뭐 신학교에 갔고, 제가 미사에 얼마나 많이 동원했겠습니까? 그죠? 미사 경우는 아마 거의 다 외우는 정도인 것까지도 왔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국에 오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미사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참석했는데 왜 별로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지? 왜 성장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지? 미사 대수의 숫자로 따지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조금씩 변하는 것은 느낍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분명히 계신데, 미사의 은총이라는 게 미사 대수를 많이 참석한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부자 대비 성능이 안 좋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지 타산이 좀 맞아야죠. 멀리서 미사를 봉헌하러 오시고 평일 때 오시고 이러면 그 참석 많이 하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수지 타산이 별로 안 맞으면 미사를 빨리 짧게 하고 알바를 하러 가는 게 안 낫겠나, 시간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왜 이럴까?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을 하자면, 성사, 칠성사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성사에는 인효성이라고 불리는 어려운 말과 사효성이라고 불리는 사효적 효가 내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자말로 해서 어렵죠. 일삼자를 씁니다. 그리고 뭐 효력을 나타낸다 할 때 효자를 쓰고, 그죠? 뭐 그렇습니다. 일 자체로, 그러니까 성사 거행 그 자체로 은총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효적 은총이라는 것은 성사를 집행하는 그 자체로 은총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신부님이 약주도 많이 드시고 이러는데 그 미사가 은총이 많이 내리겠나? 차라리 그 거룩하다고 소문난 역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성취를 모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사는 사제가 좀 허물이 있거나 이래 해도 그 자체, 성사 거행 자체로 내리는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반면에 인효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일사자를 쓰지 않고 사람인자를 씁니다. 오쿠스 오페란티스, 바뀐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효성은 성사의 거행자, 신부죠, 그죠? 일반적으로. 혹은 성사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정성으로 은총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인효적 은총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를 잘 하면 그 상태에 따라 받는 은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은총이 하늘에서 빛으로 내리면 내가 무겁고 큰 그릇을 물고 들고 가가지고 비 내릴 때 갖다 놓으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인효적 은총의 차원에서 보면 아이고 뭐 대충 깨진 그릇 아무거나 바쁜 깨는 들고 가자 해가고 하늘에 은총이 내리는데 갖다 놓으면 그릇도 작고 막 구멍도 나 있고 이러면은 뭐 이게 들어오기는 오는데 새는 것도 많고 절대적인 그릇의 크기도 작고 그러니 받는 것도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아 내가 미사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내 상태가 꼴이 이 정도인 것은 인효적 효과를 더 노리면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미사를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적극적인 미사 참여, 뭐 능동적인 미사 참여, 학교 다닐 때 듣는 것 같은 뭐 그런 상투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적극적, 능동적 미사 참여에 대해서 제가 아이고 막 말마디가 상투적이다 그래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뭐 당연하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런 단순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극적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미사 때 성가를 열심히 부르면 적극적인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가를 열심히 부르면 좀 낫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부활대 주일날 옛날에 신부님 성가대 솔로 연구하셨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때 우리가 두 달 이상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진짜 한 두 시간씩 밤마다 연습시키고 그렇게 해서 부활대 주기를 맞으면 해설도 없고 그냥 바로바로 알아서 진행되니까 그 100명이나 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파트별로 한 신부님이 솔로 올라와서 일어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두 솔로스 도미노스 이걸 하십시오. 그러시니 그리고 탁 갖고 우리가 쫙 나가고 또 솔로 일어나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성발 열심히 부른 것도 감동적입니다. 이거 들어보면 예수님 진짜 나타날 것 같고 근데 뭐 이런 것만이 능동적인 참여인가 더 다른 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힌트를 준 분이 브루노 란테리 신부님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마음을 드리고 감정을 드린다는 겁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하느님께 길들여지는 것 어린 왕자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가 하느님께 길들여지고 또 기도를 길들이고 하느님과 애착관계를 만들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효적인 은총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후적인 길들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죠? 저 사람하고 내가 코드가 잘 안 맞는데 그래도 뭐 한 수십 년 보다 보면 그냥 막 좀 반갑고 그렇게 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 훨씬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가까운 게 더 가까워지면 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 인효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건 참 중요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움직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이라는 것은 냉철한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진실이나 진리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두 개를 완전 분리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상상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미를 길어내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하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길어내는 게 상상력이 하는 참원입니다. 상상력과 이성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분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이나 진리를 탐구하는 이 과학조차도 처음에는 가설을 내세우잖아요. 그죠? 태양이 뜨는 거 보면서 태양이 뜨거워지는 걸 이걸 냉철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구가 가운데 있고 혹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닐까, 옛날에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런 느낌 들던데 이러면서 그런 가설을 세우는 것도 상상을 개입해가지고 처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냉철한 합리적인 이성 사고방식으로 그걸 검증해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상상력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성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그죠? 모르시나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루이스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분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몇 권이 있지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잘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이분께서 상상력은 이성의 판단에 의미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성은 냉철한 사고는 상상력의 상층부에서 위에서 상상력이 퍼올리는 자료들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착각인가, 이거를 위에서 검토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성의 밑에 있으면서 하층부에 있으면서 이성이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극을 주고 자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창세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해 보이잖아요. 그죠? 냉철하게 보면 정말 웃긴 소리 같다 이러지만 창세기가 얼마나 상상을 많이 품고 있는지 우물에 물이 많은지 보여주는 겁니다. 거대한 겁니다. 그 상상력의 세계라는 게 여기서 물을 퍼올리면서 이성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내고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상상력의 위에 있다 해서 이성이 더 상상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루이스의 말은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것에 토대와 기초 위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바탕이 뭐가 있어야 위에 뭐 건축물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는데 상상이 밑바닥에서 바닥을 이루어주고 그 위에서 올라서 서는 게 냉정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분을 하기는 해야죠. 영어에는 그런 구분이 있죠. 그죠? imaginary라는 단어와 유사한 뭐 상상과 가상적인 것 이걸 좀 구분하죠. 영어에서 단어를 가짜. 그죠? 그러니까 상상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네 이러면서 가짜 아니고 가짜, 가상의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구분을 해보자면 가상적인 것, 가짜는 삶에서 도망치려고 할 때 공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상은 공상이라기보다는 삶에 의미 있는 것들을 길어 올리도록 자극을 계속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꾸 맨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피 흘리는 걸 봤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마음 와가지고 나는 환실을 봤고 뭘 목소리를 들었고 했는데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고 이게 뭐냐면 공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신자가 되는 거죠.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성의 작용과 같이 가지 않으면 광신이라는 건 빛을 광자를 쓰잖아요. 그죠? 맹장 맹인 이런 단어잖아요. 그죠? 맹신, 강신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삶에서 도피하려고 공상을 너무 이래 예수님한테도 많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것, 이게 확신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논리가 없으면 신앙은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맹신자가 되는 겁니다. 광신도 창세기 내용을 막 글자 그대로 다 믿어라 이래 말하면 신앙이 파괴되고 광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조각을 직접 찾으러 다닌다든지 합리적인 논증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논증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인 중에 로욜라의 이냐시오 아시죠? 예수계를 창설하신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께서 수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계 전통은 식별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냐시오 영신 수련이라는 것을 하면 상상력을 개입시킵니다. 그래서 이 브루노 란데리께서 예수의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 동기 신부는 옛날에 신학생 때 저희가 한 달 비정했거든요. 이냐시오 영신 수련. 한번 시작하면 영화를 한 편씩 보고 오더라고요. 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동기 이야기 듣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무슨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게 뭐냐면 상상력을 개입시켜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행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 이런 걸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건조하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아니 좀 디테일하게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보니까 그런 심각한 사건을 벌이려고 하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런 거 보면 노파를 죽이기 전에 얼마나 문기에 숨어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는지 이걸 다 적어놨습니다. 세세하게. 그래서 제가 뭐 죄와 벌 옛날 이름을 읽었을 때는 야,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람을 진짜 죽여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상황을 심리 묘사까지. 그런데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 같은 거 왜 이렇게 건조하게 적어놨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대단한 게 창세기가 나머지 부분들을 설명을 일부러 안 해놨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 사이사이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채워놓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짜로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의 내용들과 표정과 그날의 날씨와 이런 것들을 쭉 상상하면서 성경 세계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이냐시옥께서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생하게 상상해보아라. 주님이 젊은이를 어떻게 살려내시고 눈먼 이를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산상설교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너 자신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상상과 심정과 감정을 살려 아주 생생하게 상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우리의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그 안에 넣어야만 성경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 자연 풍경이 어땠을지 사막에 주변 사람들의 복장이 어땠을지 목소리는 어땠을지 수염의 길이는 어느 정도였을지 이 사람들이 땀 냄새가 날지 갈등과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마음속에서 어떤 걸 느끼시고 계실지 감정이 어떨지 내적인 체험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을 한다면 미사 경문, 미사 때 우리가 바치는 미사 경문 전체는 2000년 동안 다듬어지면서 이렇게 정제되어 온 것인데 경문 말마디 하나하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다 성경 말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체험을 입혀서 저 구절구절들을 보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브루노 만데리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처럼 미사 경문의 글자들에다가 상상력을 입히고 묵상하고 삶의 체험을 대입하는 것. 그렇게 해서 감정을, 마음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시겠지만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죠? 뭐 감정이 하나 비틀어지면 옳고 그런 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음이 상하면 끝입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사람은 아시다시피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엔조 비안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태리의 보세 수도원을 창설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평생 레시오 디비나를 했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느님, 예수님이, 로고스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육신을 입고 육화한 것은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할 성, 전통할 때서는 전체사람이죠. 거룩한 전통. 믿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육화해서 들어오는 것은 전통으로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통하는 도구인 글자와 문자 안에서 육화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죠? 글자라는 형태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육화하는 장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들어오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미사 안에서이다 라고 엔조 비안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미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더 깊이 기도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미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틀에 박힌 말처럼 들리는 미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사는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작 예식. 그러니 매일 미사 앞에 보면 미사 구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 같은 게 다 붙어 있잖아요. 뭐 여기는 자비송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시작 예식은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독서가 끝나면 이 독서가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는지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축성하는 성찬기도, 감사기도는 또 금방 끝납니다. 아이고, 미사의 각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금방 끝나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감정이 개입되지도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가 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브루노 스님께서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존자 브루노께서는 프랑스 혁명 전에도 살았고 프랑스 혁명 중에도 살았고 프랑스 혁명 후에도 사셨습니다. 완전 격동의 시기를 살았던 겁니다. 이태리 북부에 사셨다는데 전쟁도 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도 엄청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분께서 예수님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셨던 건 본인이 당신 스스로가 아시다 알고 있다시피 미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사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전자 부르노께서는 미사의 각 부분들을 성경 인물들이나 내용들을 통해서 채워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 선택한 인물들을 통해서 미사의 각 부분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유인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뭐 프린트 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그냥 전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 다 적혀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당에 들어오기 전에 시메온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가 나오죠, 그죠? 시메온께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상상하는 겁니다. 미사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뭐 미사 각 부분 시작부터 다 하는 다 이런 것을 개입시키는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참회 예절이 있죠, 그죠? 매일 미사 제 앞에 보면 참회 예식이 어떤 부분인지 적혀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앞쪽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참회 예절에는 세리의 감정들, 세리는 세금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세리의 감정과 마음을 좁고 찾을 것이다. 그리고 대영광송,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이잖아요, 그죠? 대영광송과 칠때는 천사들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기도를 바칠 때는 본기도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 일독서나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말씀을 어떤 감정과 마음과 정서로 들었는지,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는 순교자들이 어떤 마음과 정서로 신경을 바쳤는지, 그리고 예물 준비할 때, 그죠? 여기 막 차리잖아요, 그죠? 성장을 올리고, 손을 씻고 하면서 성찬자리를 차릴 때, 예물 준비를 할 때, 구약에 나오는 멜키체덱의 사제가 어떤 마음과 감정들로 했는지, 그리고 뭐 감사소원도 어떤지, 축성할 때, 예수님의 공감표 축성할 때는 또 어떤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는 어떤지, 하느님의 어린 양을 할 때는 어떤 감정과 마음을 하는지, 파견할 때는 어떤 감정과 마음을 가질지, 그리고 제대를 떠날 때는 이걸 다 하고 나서 브루노 란테리께서 불을 내뿜으면서 나는 제대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 하나만 해도 희장이지만 주님의 기도는 하나만 해도 굉장히 뭐 할 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니까 교우들께서 돌아가셔서 개인의 인물들을 선택할 수 있고 꼭 성경 인물들이 아니더라도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씩 한 문구씩 잡아서 의미를 개입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브루노 성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인께서 말년에 병마에 시달리기 시작했을 때 자기 방 창문 옆에 예배당이 있었답니다. 제대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브루노께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음성했다고 전해집니다. 브루노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는 미사를 집전하고자 하는 이 열망과 육체의 나약함이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 아프지 않는 한 미사를 거행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합니다. 이런 건 제 같은 세속적 신부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생애 마지막에서는 너무 아파서 거의 서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를 드리길 원했다 합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렸는데 일독서가 공독될 즈음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벗기고 데리고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성인들은 거의 반중독자 비슷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정도로 주님에 대한 열성이 육체의 나약함도 그것을 꺾지 못할 정도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라떼 성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억할 것이다. 미사의 희생제사는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골고타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사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피가 철철 흐르고 이게 없지만 그때 2000년 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사에서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상상해야 한다. 수천의 천사들이 경배에 참석한다. 그들은 사제의 손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루노께서 성체를 모실 때는 전날부터 많은 준비를 하셨다 합니다. 이런 건 저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제가 제일 제 많으신 분은 어떻게 1위까지 할 수 있는가 싶기는 하지만 보고 있으면 그래도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전날에, 미사 전날에 다음날 미사에 대한 내용을 다 읽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하느님께 내일 드릴 미사에 대해서 흠숨 드리고, 그리고 내일 내가 미우칠 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느님께 내가 청할 게 뭔지, 그리고 하느님께 탄원할 건 뭔지 이런 거를 간단히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각각과 짧게 대화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덕행들 그거를 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모님과 요셉 성인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수호천사에게 미사 때 나를 도와달라고 청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미사의 다음날 간다는 것입니다. 성 아우스티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라. 너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여러분의 마음 깊은 내부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음이란 주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궁금해졌는데, 와, 이거는 너무 거대한 주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막 파자는 한두 끝도 없겠다. 근데 되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두뇌, 뇌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전부 다 뇌가 하는 거다. 그래서 독일에서 철학자가 하나 책을 낸 게 있는데 한국에 번역됐습니다. 나는 뇌가 아니다. 뇌하고 뇌하고 완전 이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전부 뇌가 내감을 밝혀내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 어떤 부분이 손상되면 어떤 자극이 잘안 되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하고 사람하고 똑바로 아니다. 이거 이 책이 나는 뇌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위 인간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물질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이다. 머리에 사는 것이 이게 뭐 심장이 생각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우리는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알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있습니까? 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이걸 다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믿는 마음으로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에는 마음이 많이 나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뭐 신명기 그죠? 시편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너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구약과 신약은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인간의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설명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3562항에서는 성경은 때때로 기도하는 곳이 영혼이라, 정신, 여기는 스피릿을 정신이라고 한국에서 번역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 영혼이라, 정신이라고도 하지만 마음이 기도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어느 정도 되냐면 성경에서 1,000번 이상 마음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리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쫙쫙쫙 정리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음은 내가 존재하고 내가 머무르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마음은 내가 내려가는 곳, 심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다른 사람들이 파악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중심이다. 오직 하느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고 온전히 알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만이 알수 있다는 건 아무나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 마음의 깊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죠. 마음은 깊은 결정을 내리는 장소이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판단을 할 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마음과 이런 게 움직여야 결정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결정들은. 마음은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진리의 장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인간끼리 만나는 장소이고,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계약의 장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일본 애니메이션인 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이 저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수 있겠지만 아주 깊은 곳입니다. 자기만 들어가는 곳. 거기에 여자가 등불을 들고 거기 숨어 있고 움츠려 있는 동굴에 조명을 들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만 본격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다시 이제 돌아가면 마음이 이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 마음과 연관되어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과 마음을 넣어야 미사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고 인포적인 은총이라는 것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브루노 란데님께서 성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루카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시메온을 묵상합니다. 아까 이냐시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사이사이 생략되어 있는 이 행간의 내용들과 체험들을 내가 채워나가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메온이 언제쯤 일어났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와 오늘이나 비슷한 날인 것 같기는 하다. 그리고 오늘은 햇볕이 많이 내리쬐는 날이구나. 그리고 기도를 바치시고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수영은 어떻게 했는지, 그날의 표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집 밖을 나갑니다. 루카복음에 따르면 시메온 예언자께서 성전을 가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전으로 갔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아기 예수님을 마주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성령께서 시메온 예언자를 끌고 인도해서 영의 인도로 성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시메온 예언자를 이끌어서 갔을까? 무슨 소리가 있었을까? 성전에 어제 뭘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갔을까?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님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왠지 다른 날과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어떻게 취했을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을까 빨리 걸었을까, 그러면서 시메온 예언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기 예수님을 직접 봤을 때 평생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율법에 대한 사랑으로 살았던 이 온 생애가, 이 긴 생애의 모든 것이, 자기의 모든 기대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때 느꼈던 마음의 환희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을 만약에 상상할 수 없다면 내가 옛날에 결혼할 때 전날이 어땠는가? 결혼식 당일날 내 감정이 어땠는가? 뭐 혹은 자녀들이나 그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아주 기쁜 날을 맞았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런 걸 대입시켜보면 아마 시메온 예언자가 평생을 기다려온 아기 예수님을 마주쳤을 때 도대체 어떤 환희가 느껴졌을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하고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내 감정과 마음을 거기에 대입시키고 일치시켜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마음과 감정이 움직여야만 우리는 그것에 설득당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증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날카롭게 한다 해도 사람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만 받아들이는 거죠. 연파를 보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시메온과 대화를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인들의 통공이 뭡니까? 우리의 공로가 서로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서로 통하는데 어느 정도로 통하냐면 천국에 있는 이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성인들에게도 그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전도해 주시고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느님께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 시메온께서 하느님 곁에 계실 텐데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분께 직접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당신께서 그 당일날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것을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감정을 공유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소아대사 아시죠? 성녀대사께서 그냥 나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굉장한 분이시더라고요. 소아대사께서 리시의 대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에 더 어울리시는 부모님을 갖다가 내한테 줬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보다 하느님한테 더 어울리는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그러니 이 부모님이 두 분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 시복되셨고 축일은 7월 12일인데 이날은 이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라고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 아기 예수, 그러니까 소아대사 부모님이 성함이 아버님은 뭐 루이 마리탱, 어머님은 이름이 어렵습니다. 뭐 마리 젤리 뭐 마리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젤리, 아빠는 뭐 루이 마리탱 뭐 이랬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좀 있었죠, 저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의 여동생 셀린느가 있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진심 속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매일 5시 30분 오전 미사를 갖고 전례를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두 분 다 성찰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미사와 저녁 기도 빠지지 않으셨고 미사 때 전례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밤 늦게까지 잠을 잤든 안 잤든 새벽 5시에 항상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미사에 갈 때 옆집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으니까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미사에 가는 거룩한 마리땡 부부이다. 우리는 잠을 조금 더 자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새벽마다 나가니까. 이 부모님이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암에 걸린 거죠.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기 7주 전에 아주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성당에 성체조배를 하러 가셨고 혼자서 아침에 미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무릎도 꿇고 일어날 수도 없을 지경이 되어버려가지고 울부짖었다 합니다. 다시는 미사에 갈 수 없겠다 이렇게 됐는데 말기 암인 거죠, 그죠? 그런데도 계속 시도를 하고 미사를 가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적혀있는 기록을 보면 딸이 같이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엄마 운전을 줄 사람 없었으면 성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체적인 한계에 극에 당한 상황인데 그죠? 그것을 넘어서는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그 은총의 힘이겠죠. 육신의 한계가 극심해지면 얼마나 몸이 아픕니까, 그죠? 그걸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사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장면들을 미사 오기 전에 이제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것도 있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땐 세리의 기도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프린트물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네,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아시죠? 그죠? 세리는 앞에 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하느님 앞에서 아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갔는데 이 앞에 위대한 바리사이는 사람이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저 세리가 거룩하게 돼서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세리의 기도는 하느님한테 솔직했습니다. 그죠? 세리의 기도는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사이의 기도는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 이런 거 잘했고 이런 거 잘했고 기도 열심히 했죠. 11조 잘했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 중 몇 개 뽑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장점 이런 몇 개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리는 어떻게 되어버린다면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가 되어서 정말 자기 마음의 가죽 부대가 확 쏟아져 버립니다. 성탄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받으신다. 시편 62편의 9절에 보면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놓는다는 것은 선택해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면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심연 속으로 다 쏟아놓고 열어놓는 겁니다. 있는 것 다 꺼내놓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솔직함이고 전부입니다. 솔직함이라는 것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기쁜 것, 잘한 것, 감사드리는 것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얼마나 요즘에 어려웠는지 얼마나 요즘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지 얼마나 요즘에 실망이 많은지 짜증도 나는지 가족 간에 불안과 끊이지 않는지 걱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등 불안도 참 요새 심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하나님한테 다 내놓는다. 하나님은 세리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이런 기도를 받아들였다는 건데 세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세리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한 번씩 그런 책에서 심어 보겠습니다. 성당에 보면 갑자기 막 울고 불고 뭐 이런 감당이한테 분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그리고 그런 당사자는 하나님께 어떤 감정과 마음 상태로 지금 접근해 오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세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세리의 감정과 마음을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사 들어갈 때 뭐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보면 가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런 것들이죠. 내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했는지 죄를 많이 지었으며 이런 것을 할 때는 세리와 같은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를 묵상해가지고 이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미사의 기도문 안으로 들어가요. 내 큰 탓이요 이런 식으로 하고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이런 기도문들도 성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묵상한 것을 대입시켜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이런 것을 할 때도 그냥 기도문만 읽는 게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과 이런 분들을 상상하고 묵상하고 천사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여기 대입한다는 겁니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천사 성인분들 모두 저를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주세요. 전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세리가 지녔던 마음을 합치해서 자기 성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한마디 한마디를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대입시켜도 됩니다. 그렇죠? 뭐 예컨대 시편 130편에는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이런 것을 대입시켜 볼 수 있고 시편 86편에 당신은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것을 뭐 대입시켜 볼 수도 있고 혹 꼭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을, 마음을, 감정을 넣어볼 수 있고 아니면 마르코복음 10장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는지 그 마음을 나에게 동화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참회 기도를 바칠 때, 미성 때도 뭐, 참회, 뭐, 내 탓이요,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묵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성 아우스티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해석하시면서 예수님과 그 여자 둘만 남았다. 자비와 비참이 남은 것이다. 예수님은 자비, 여인은 비참함.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로는 자비와 비참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라틴말로 보면 자비는 영어의 미저리 있잖아요. 미저리 미세리콜디아 앳 미세라.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사도적 공공과 그런 제목이 됐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 자비와 비참 이렇게 번역하는데 미저리 미세라 미세리콜디아는 뭐냐면 꼬르가 들어가면 마음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자비라는 라틴 말에는 어떤 단어 두 개가 붙어 있냐면 꼬르라고 하는 영어도 이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심장 마음을 할 때 심장 병에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 근데 앞에는 미세라가 붙어 있습니다. 미저리가 붙어 있습니다. 비참하고 처참하고 불쌍한 곳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게 라틴어로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로 번역을 합니다. 이 라틴어를 한국말로. 자비라는 말의 라틴어는 심장, 마음, 비참함 이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참함은 미저리, 미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단어가 닮아 있잖아요. 그죠? 자비라는 말마디 안에는 이미 비참함이라는 미저리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비참은 굉장히 어울리는 짝꿍인 겁니다. 그죠? 비참함이 있는 곳에는 자기가 항상 자기로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스티노스님께서 굉장히 표현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가난한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이 이 죽음의 상황에서 구출해 줬을 때 이 가난한 여인은 마음에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 일었을까 눈물이 났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서 참회에 들어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대영광송을 할 때는 천사들의 정서와 마음을 찾을 것 브루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루카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느님의 천사가 갑자기 수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밤에 천사들의 감정과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목자들은 이 경이로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심정을 느꼈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대영광송을 마칠 때 천사와 목자들의 감정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 기도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력을 통해서 시각화 시켜보는 겁니다. 어쩌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죠. 그죠? 천사가 병 나타나고 말씀의 전례에서는 독서나 복음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주변에 앉고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고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이 희망이나 벅참이 어떤 것이었는지 루카복음에는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군중이 모여들었고 모여든 겁니다. 그죠? 백성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에게 몰려들었다. 영어로는 press upon 이렇게 있습니다. 몰려들었다. press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7절에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을 보도합니다. 너무 갈증이 나갖고 예수님께서 쫓아가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 해서 이미. 이 군중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뭐 굉장히 갈증나는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예루살렘께서 예루살렘의 초막절이 됐을 때 순례자들이 다 모이는데 일설에 의하면 요세포스에 의하면 파스카 축제 때는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였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게 좀 과장이 됐다 해도 엄청난 숫자죠. 뭐 그런 것만 아니라도 초막절 방투망이라고 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였고 그 중에는 성전 경비병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거 왔다가 예수님의 말을 성전에서 듣고 가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잡으러 병사들이 왔다가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당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고 이래 말합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느꼈던 예수님을 좌우로 봤던 사람이 느꼈던 이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상해보고 묵상합니다. 루카복음 19장 48절에는 온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놀라운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온 백성이 집에도 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했을까? 내 인생에서 그런 느낌은 느꼈던 적이 언제였을까? 와, 계속 너 있고 싶다. 이 사람하고 계속 대화하고 싶고 있고 싶다. 이랬을 때 나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지?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산에서, 호숫가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군중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해보는 겁니다. 미사 때도 봉독되는 말씀은 미사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신학적 오늘이라는 표현을 쓸 때 미사 때 감사 송행 때도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오늘은 지금 현재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 옛날에 일독서를 봉독해도 교회 안에서 미사 전례 안에서 독서로 선포될 때는 하느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라고 2000년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접근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사도신경을 마칠 때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잡혀가면 항상 권력자들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법정에 서가지고 너 뭘 믿고 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 자기 신앙 고백이 들어가잖아요. 뭐 유스티노 성인께서 예를 들자면 165년경에 사셨습니다. 이때 총독 루스티쿠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야 유스티노야, 네 로마 시인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황제한테 복종해라. 우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한테 복종해라.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유스티노께서 대답하시길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저주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그러면 네가 무슨 가르침을 믿는데? 이러면 신앙 고백이 들어갑니다. 유스티노 성인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느님을 불송합니다. 태초부터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 그리고 그 창조주를 예언자들께서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알려주었다. 이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우리가 뭘 믿는지 말하잖아요. 그냥 문구가 아니라 이 순교자들이 죽기 전에 마치 사도신경을 읊으면서 황제 그 재판관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죽어갔던 그 신앙 고백문을 미사 때 읽는데 신경을 바칠 때이 순교자들의 마음과 감정을 생각해서 사도신경을 바쳐보자. 이렇게 브루노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예물 준비, 기도, 멜키체덱, 이건 좀 어려우니까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예물, 선물,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 미사 때 차려서만 봉헌하는 게 아니라 이 봉헌 때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열망, 우리 가족, 내 희망, 나의 두려움, 내 자신, 내 건강에 대한 염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될지, 미래는 어떻게 불투명하게 두려운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고 선물로 올리고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결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지향을 두고 올린다는 겁니다. 거룩하시도다 할 때는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저마다 날개를 6개씩 가지고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죠? 이 구절들의 상황들을 시각화시키고 청각화시키고 묵상을 하면서 이걸 이제 대입을 시켜본 겁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할 때, 이 천사들이 하느님 앞에서 감히 마주보지 못하고 자신을 가리면서 피조물로서 있는 그 하느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천사들이 서고 있는지 이 장면들을 보고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고양시키고 높이 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체 축성 때, 성혈 축성 때도 주님께서 뭔가 피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내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컨대 뭐 이런 성인들이 있죠.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웃기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자신의 아기와 아기를 낳는 나둘 중에 한 명만 살아야 할 때, 아기를 살리고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것. 이런 사람들이 성인 품에 오는 성녀들이 제법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런 게뭐 쉽겠습니까, 그죠? 아기 얼굴도 본 적도 없을 텐데. 이런 사람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엄청나게 놀라워 보이는데, 주님께서도 이런 사람처럼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성체와 성혈로 주신다는 것. 그리고 뭐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손이 왜 그래 못생겼어? 엄마 손이 왜 이렇냐면 너가 아기였을 때 자고 있을 때 집에 불이 났어. 그래서 엄마가 담요를 찢어서 너를 담요에 싸서 집 밖으로 달아났어. 그때 엄마 손이 이렇게 됐어. 그러자 소녀가 엄마, 저는 엄마의 상처를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배워주는 마음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감정과 마음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자신의 내어준 이런 것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 바울이께서 선물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정말 내어주고 이렇게 해보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견 때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때 미사 에스들 제자들의 파견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갈 때 성인들은 미사 밖에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사 때 몸과 주님의 몸과 피와 말씀으로 길러진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선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사도이자 사제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제는 신분만 사제가 아니죠. 우리는 직무사제직이라고 불리고 여러분들은 보편사제직, 여러분들도 사제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도들처럼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파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미사가 끝나는 건 파견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미사 때 받았던 기분증을 전하는 것. 그걸 성인들이 얼마나 놀랍게 선행을 실천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죠.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말씀을 저도 한번 미사를 더 열심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충 제가 준비한 것은 지금 끝났습니다. 한 시간 정도 넘었거든요. 하나를 더 말씀드려볼까요? 이거는 할 생각이 있진 않았는데 어차피 파스카 왔다가 오니까 저희 동네 옆에 스튜던빌에 프란치스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프란치스코 수도에 대한 거기 이분 아시죠? 스카판 들어보셨나요? 목사에서 천주교로 계속했는데 계속이고 이런 게 중요하기는 하죠. 이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되기로는 어린 양의 만찬이라는 책도 적었고 이 책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박사학위 논문을 요한 묵시록을 준비하다가 요한 묵시록을 도저히 모르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묵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리스어 단어들이 자꾸 성당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나와갖고 좋다 나 성당 미사 구경하러 한번 가자 구경하러 왔다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미사 전체가 요한 묵시록 장면이 다 등장하고 요한 묵시록을 해석하는 거구나 라고 충격을 받고 쓴 책이 어린 양의 만찬입니다. 한국에 이번에 번역된 책은 네 번째 잔이라고 번역된 제가 발음할 수 없는 TH 발음 The Port Cup 네 번째 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주세요 이거는 표면적인 의미에는 고통의 잔이 좀 치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이 잔이 가지는 의미가 파스카 축제 때 유대교 파스카 축제 때 예식이 쫙 있거든요. 그건 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막 기도문도 읽고 막 시편 성가도 부르고 다 합니다. 내일 파스카 축제할 때 파스카 축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지라 자꾸 이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는 건데 미사도 반복을 자꾸 시켜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에 포도주를 네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게 뭐 하는 것이냐면 파스카 축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파스카 예식을. 그럼 그날이 또 파스카 축제 날이라서 파스카 예식을 하고 있었는데 마르코복음에 의하면 파스카 축제 하다가 잠을
찬미가를 부르며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 찬미가가 뭐냐면 시편서거든요. 시편 118편이 걸렸습니다. 찬미가를 부르며 산으로 올라갔다. 마지막 큰 대 할례 뭐 찬미가 부르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막잔 마지막 바스카 포도주잔을 한 잔 딱 마시고 이제 모든 바스카 이식이 끝납니다.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큰 찬미가를 부르고 마지막 바스카 잔 한 잔 먹어야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식이 이걸 안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 전가를 부르면서 나빈 거예요. 뭐냐면 말씀의 전례하고 성찬의 전례 안 하고 집에 나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산에서 해변에 적신 신 포도주를 목마르다고 한 게 아유 목마르다고 한 게 죽어놓고 포도주 적시가 입에 댔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뭐가 됐냐면 파스카 축제의 마지막 마셔야 하는 그 잔을 십자가 산에서 마시고 이 파스카 잔치를 영원히 미사로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미사는 이 파스카 축제를 완전히 영구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영원히 기념하도록 지정된 거랍니다. 이거를 스카탄이 막 자기가 분석하고 하다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건 미사였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걸 적어놓은 게 네 번째 잔이라고 불리는 폴드컵 그겁니다. 그래서 미사는 성경 전통 전체를 꿰뚫으면서 파스카 축제와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면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유산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더 깊이 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마테리 선생님께서 미사 끝나면 불을 뿜으면서 성전 밖을 나갔다 라고 자신이 느꼈던 도대체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사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광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하라.